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파이크 산림공원 내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지난 1990년 여기서 태어난 조슈아 매덕스는 아버지 마이크, 그리고 형 제커리, 또두 명의 누나 케이트 루스와 함께 이 시골 마을에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요, 약간은 엉뚱하지만 순수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 사람도, 친구들도 많았고요. 조슈아가 가장 좋아했던 건 음악인데, 대부분의 여가 시간에 기타를 치거나 직접 작곡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성적도 훌륭한, 뭐 대부분 성실한 아이였죠. 그런 조슈아가 16살이던 2006년 6월,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사실 그간 이 집의 장남이던 제커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딱 2주 남기고 제커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온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나 조슈아는 평소에 형을 굉장히 따르고 또 너무도 좋아했어서 이 슬픔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형의 죽음 이후 조슈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웃음을 다 잃었고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으로 변해가요. 평소에도 좀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2년이 지난 2008년 5월 8일 아침입니다. 이날 조슈아는 누나 케이트에게 잠깐 산책을 다녀오겠다라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조슈아가 워낙 이런 산림공원 내 시골에서도 자랐고 자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집 주변 산책을 아주 즐겼고요. 이날은 기온이 약간 쌀쌀했지만 하늘이 맑아서 걷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도 조슈아가 집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가족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물론 조슈아는 당시 18살의 나이에 180cm 키, 또 70kg가 나가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범죄에 연루될 수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들의 거주지가 워낙 외진 산속이잖아요. 늘 위험은 있을 수 있죠. 그런 우려 속에 날이 밝았고, 결국 다음날 아버지 마이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후, 지역 경찰, 가족, 또 주변 주민들까지 모두 다 샅샅이 조슈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이때 경찰이 조심스럽게 가출을 의심합니다. 물론 조슈아가 나이도 18살이었고, 또 형이 사망한 이후에 워낙 우울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시골을 떠나서 뭔가 도시로 간게 아니냐라는 추측이었죠. 게다가 평소에 음악 활동을 이제 하겠다는 꿈이 있어서 평소에도 막뭐 밴드에 들어가겠다, 숲속을 떠나서 모험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조슈아가 실종된 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갔고, 어느덧 가족들은 암묵적으로 그가 가출한 것으로 결론을 짓게 돼요. 경찰 또한 수색 종료했고요. 그래서 그는 실종자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 마이크는 틈틈이 혹시나 싶어 주변의 캠프장 또는 뭐 노숙자 쉼터 여기를 기웃거리면서 막내 아들이 있진 않을까 기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애가 가출을 한 거라서 어디선가 음악하면서 잘 살고 있으리라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 7년 후인 2015년 8월 7일. 80살이던 척 머피는 자신의 오래된 통나무 집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척 머피란 사람이 잠깐 말씀드리면 60년 전에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 오두막집, 통나무 집을 사가지고 여기서 막술 팔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고 또 한때는 뭐 불법 매춘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다 단속에 걸렸죠? 장사를 접고 나서 이 집을 좀 방치했는데 그러다 10여 년 전에 동생이 잠깐 여기에 거주한 이후로 여기는 뭐 그냥 뭐 폐허처럼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온갖 쓰레기가 쌓이고 또 동물들이 뭐 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잠깐 왔다 갔다 했는지 흔적과 뭐 배설물, 악취까지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척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철거를 결심했던 거고요. 작업자들은 그날 가장 먼저 지붕과 굴뚝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척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앞서 지붕에 올라간 상태였죠. 그리고 아, 이 굴뚝을 좀 어떻게 부술까 막 이야기를 하던 중 무심코 굴뚝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근데 저 뭐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순간 막 몸이 휘청해질 정도로 놀라고 말아요. 굴뚝 안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몸이 굳은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요. 기겁한 척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관이 도착합니다. 일단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맞습니다. 좁은 굴뚝 안에 몸이 구겨져 있는 남성이에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굴뚝을 해체한 후에 시신을 꺼내게 되죠. 별다른 소지품이 없어서 즉각적으로 이게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치아 기록을 통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시신의 정체는 7년 전 같은 마을에서 실종된 조슈아 매덕스였습니다. 이 조슈아의 집이 오두막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실종수색 할 때도 물론 이 오두막 수색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굴뚝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조슈아는 왜 이 좁은 굴뚝 안에서 발견된 걸까요? 아무리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더러운 굴뚝 안에 혼자 들어간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죠. 자의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분명 이 사건은 타살, 강력 범죄 사건이 될 겁니다. 즉각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했어요. 우선 조슈아 몸에서 마약이나 약물 성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몸 어디에서도 폭력에 의한 흉터, 골절 보이지 않아요.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은 상처도 발견되지 않고요. 즉 이게 부검 결과로 봤을 때는 타살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럼 만일 조슈아가 스스로 굴뚝 안으로 들어갔다 치면 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굴뚝 안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저체온증이에요. 그리고 몸에 수분을 잃게 되는 탈수증, 또 마지막으로 굶어 죽는 아사의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밥을 못 먹은 상태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데 얼마 후 시신이 발견된 지 52일 만인 2015년 9월 이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한 경찰이 결국 조슈아의 죽음은 사고사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무증의 이유로 스스로 굴뚝 안으로 들어갔는데 몸이 끼인 채 탈출하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추정되는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보면 그가 실종된 2008년 5월 해당 지역의 최저 온도가 영하 6도였거든요. 굉장히 추운 날이죠. 하지만 이 발표를 듣고 주민들이 오히려 의문을 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두막 주인이었던 척이었어요. 그 당시에 척은 집안에 야생동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 굴뚝에 두꺼운 쇠망을 설치해뒀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이게 녹슬고 부식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척이 얼마 전 오두막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그 쇠망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누가 일부러 제거하고 조슈아를 거기다 넣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슈아가 발견된 자세인데요. 자, 직접 자기가 지붕을 타고 굴뚝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발부터 넣고 들어갔겠죠. 뭐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굴뚝 타고 들어오듯이. 근데 정작 발견된 시신의 자세는 머리가 밑에 있어요. 머리를 아래로 둔, 그러니까 거꾸로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밑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자의로 들어갔다고 하기엔 부자연스럽죠. 게다가 현장에는 조슈아의 소지품들이 남아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특이해요. 일단 조슈아가 굴뚝에서 발견됐을 당시에 얇은 내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 옷이랑 다른 건 어디 갔냐? 그 오두막 안에 있는 벽난로 옆에 옷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조슈아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이미 오두막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굳이 내복만 입고 다시 지붕 타고 굴뚝을 들어가서 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영하 6도의 날씨에서 누가 내복만 입고 굴뚝에 머리를 먼저 밀어 넣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게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상한 겁니다. 옷도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함 때문에 금세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오히려 수사기관한테 이거 이상하다, 해명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했죠. 막 웅성웅성 여론이 조성되니까 결국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이 오두막 내부, 외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바로 부엌 쪽에서 이렇게 뜯긴 채 발견된 붙박이작 형태의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탁이긴 한데, 이게 부엌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뜯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식탁이 당시 벽난로 쪽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마치 굴뚝에서 조슈아가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사실 처음 현장을 경찰이 둘러볼 땐 시신 수습이 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벽난로 앞을 약간 가리는 듯한 이 식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벽에 붙어 있던 걸, 그 무거운 걸 굳이 뜯어서 입구를 막으려고 했다. 수상하죠. 수상하긴 한데 이게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답을 찾지 못해요.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게 되죠. 그러던 중 경찰에 몇몇 제보가 도착합니다. 그중 하나는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범죄자인데 내가 조슈아를 살인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즉각 경찰이 교도소 찾아가서 신문을 합니다. 허풍이었어요. 뭐 아주 기초적인 정보, 실종된 날짜, 살인 방법 등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는데, 간혹 중범죄 재소자들의 경우에 교도소에서 뭐 특혜 받으려고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죠.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보도 있습니다. 조슈아의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그가 말하길 조슈아가 실종 전에 유독 가깝게 어울리던 앤디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앤디 또한 밴드에서 기타를 쳤는데 히피 기질도 좀 있고 마약까지 하는 좀 질이 나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조슈아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보. 경찰은 앤디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뉴멕시코주의 한 교도소에 살인의 명목으로 구금되어 있었어요. 신문을 해봤죠. 하지만 앤디는 나 조슈아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합니다. 수사팀도 그를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했지만 끝내 혐의점은 찾지 못했고요. 이렇게 재수사가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조슈아의 죽음은 또다시 이건 사고삽니다 라고 결론 지어져요.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과거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요. 먼저 조슈아의 몸 어디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상흔은 없습니다. 결박을 당했거나 저항한 흔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즉 이것 때문에 살인의 증거는 없다는 거죠. 살인은 뭔가 물리적인 공격을 받아야 가능한 거니까. 더불어 조슈아를 그런 방식으로 굴뚝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명 이상의 공범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용의자가 단한 명도 없다는 설명. 왜? 저 이거 듣다 보니까 이거 정말 뭔가 좀 범인을 못 찾으니까 끼어넣기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사고사라고 범인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사 아닐까요? 이런 약간 두리뭉실한 설명 같죠? 한편, 조슈아의 가족들 또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두막은요, 길 쪽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소나무에 둘러싸여서 사실 눈에 띄지 않고 주변 이웃도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이 됐을 수 있던 건데요. 근데 조슈아가 근본적으로 왜그 굴뚝에서 발견된 거냐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가족의 입장. 컴컴하고 좁은 공간에서 간절한 모습, 웅크린 모습으로 발견된 조슈아. 그의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인지 그 무엇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아니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그 어두운 굴뚝 안에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습니다. 과거 정화조 쪽에서 이렇게 몸을 웅크린 채 발견된 시신이 있었던 일본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한 인간이 이런 좁은 통로에 자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3월 미국 텍사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24살의 여성 앰버 베넥은 봄방학을 맞아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앰버는 모험심이 아주 강한 여성이었어요. 이전에도 요세미티, 옐로스톤, 세쿼이어, 레드우드 같은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들을 혼자 여행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 바로 미국의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걸쳐서 있는 거대한 그랜드 캐년을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기대하던 곳은 바로 하바수 폭포입니다. 하바수 폭포는 그랜드 캐년에서도 아주 깊은 협곡에 숨어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 보호구역이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마을과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오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청록색을 띠는 비현실적인 에메랄드 물 색깔 때문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아름답죠. 한 300m 정도 높이의 폭포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물살이 떨어지는 이 폭포 밑에서 수영하는 걸 버킷리스트로 꿈꾼다고 하는데 앰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웅장한 풍경에 그녀가 마음을 뺏겼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게 된 거죠. 자, 우선 그녀는 차를 몰고 살고 있던 텍사스에서 애리조나까지 로드트립을 하기로 합니다. 구체적인 여행 루트도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고 그 외 뭐 필요한 짐들도 다 철저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대학생이었던 앰버는 경비가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숙박만큼은 차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어요. 드디어 3월 11일 대장정의 여행길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살던 곳에서 그랜드 캐년까지는 어림잡아 한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니까 뭐 이게 결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차로 한참을 달리던 앰버는 휴식이 필요했고 중간 뉴멕시코주에 왔을 때 차를 잠시 세우고는 하루 쉬어가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여기서 가족들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하루 묵고 내일 다시 출발할 예정이에요. 모든 여정이 순조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달리 이 문자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말았죠. 다음날 앰버는 다시 달렸습니다. 한 7-8시간 정말 끝없는 사막을 계속 달렸고 마침내 그랜드 캐년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아시다시피 그랜드 캐년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 면적의 대략 10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예요. 앰버는 이게 초행길이었고 또 여기가 워낙 다니는 차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적으로 구글맵 내비에 의존하고 있었죠. 목적지는 하바수 폭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앰버는 안내를 따라 계속 달렸고요. 그렇게 가던 중 주유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 사막을 운전하다 보면 주유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혹여라도 기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많은 관광객들은 그대로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게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앰버가 차를 보니까 기름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경비가 넉넉치 않잖아요. 근데 이 주유소의 기름이 좀 턱없이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좀만 더 버티고 다음 주유소에서 즉각 연료를 채우리라 생각한 채 그녀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한창을 가던 중 앰버는 문득 갸우뚱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길이 좀 불안한 거예요. 분명 구글맵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앰버가 원래 달리던 도로는 64번 국도. 근데 어느샌가 그녀가 도로가 아닌 선인장만 종종 보이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얼마 후에 도로 안내판이 보이는데 이 길은 관리되지 않은 길이며 여기서 생기는 위험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길을 오는 내내 차를 한 대도 보지 못했고 도로는 점점 야생의 느낌이 짙어집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이 구글맵은 계속해서 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멤버도 긴가민가 했지만 어차피 뭐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구글맵이 돌연 작동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차에 기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앰버는 당황했지만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대범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행동했죠. 우선 911에 전화를 해서 구조를 신청하자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도 핸드폰엔 긴급통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앰버가 계속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간신히 연결이 됐고 핸드폰 너머에 911 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Hello?
여보세요? 저 지금 여기... 연결이 그대로 끊기고 맙니다. 그제서야 앰버는 자신이 현재 굉장히 위급한 현실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황량하고 넓은 사막에서 기름 없는 차와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니까요. 앰버는 급하게 차 안에서 남아있는 식량을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뭐 로드트립을 준비했기 때문에 먹을 것과 물은 있었어요. 최소 며칠은 버틸 수 있는 거죠. 즉 일정 기간은 그래도 차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 그렇게 그날 밤 앰버는 일단 차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조난 둘째 날, 혹시나 상공을 지나가던 헬리콥터나 경비행기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땅에다가 거대하게 커다란 SOS 신호를 그려뒀습니다. 그리고 혹여 또 밤에라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닥불도 피워뒀고요. 전날 짧게나마 911과 통화가 됐었잖아요. 지금으로선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요. 신고가 접수돼서 혹시라도 구조대가 위치 추적을 통해 자신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난 3일째,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는커녕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아요. 헬기도 없었고요. 그렇게 3일 내내 구조만 기다리던 앰버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당시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겨둡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긴 너무 덥다, 이 등등의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나중에라도 아무도 모를 거고 또 당장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조난당한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앰버는 이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죠. 보니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아주 점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앰버가 미친 듯이 트럭을 쫓아가면서 손을 흔듭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어요.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데 안타깝게도 트럭 운전수는 앰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이게 마치 무슨 희망 고문처럼 트럭이 사라지면서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희망감도 사라지고 앰버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조난 5일째가 되던 날, 그녀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었습니다. 음식과 물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핸드폰을 들고 신호가 터지는 곳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자기 차와 또 SOS 조난 신호가 있는 이곳을 떠났을 때 또 누군가 여길 지나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래서 차에다가 짧은 메모를 남겨둡니다. 바로 그 당시의 메모인데요. 저는 핸드폰 신호를 찾으러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간 길을 흰색 스포츠 테이프로 표시해둘게요. 혹시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후 앰버는 핸드폰을 들고 동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차에서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계속해서 911에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했을까? 어느 한 스팟에서 기적적으로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앰버가 처음 있던 곳에서 대략 17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렇게나 멀리 걸어온 거죠. 앰버는 자리 멈춰서서 제발 누군가 이 전화를 받길 바랬고 드디어 911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막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죠. 이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자마자 앰버가 아주 빠르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어요. 저는 하바수 폭포로 가는 길에 조난을 당했어요. 하바수 폭포 가는 길 조난이요. 조난! 하지만 이 짧은 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연결은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얼마만큼의 내용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앰버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앰버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상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분명 구조대원이 자기 말을 들었을 거고 또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건 분명 위급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내 존재를 알 거다라고 믿고 싶었죠. 그리고 또다시 좀 더 신호가 강한 곳을 찾으려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911 신고센터에서는 천만 다행으로 이 구조 요청을 접수합니다. 물론 연결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위치를 파악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난신고, 다음에 또 폭포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구조팀에 연락을 했고 그들이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헬리콥터를 띄웠습니다. 그만큼 그랜드 캐니언이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바수 폭포로 향하는 길목 모든 곳을 수색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대원이 저기 보세요! SOS 신호를 발견합니다. 앰버가 그 조난 둘째 날 그려둔 것이었어요. 구조대가 도착을 했죠. 앰버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메모까지 확인해요. 동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당시 헬기에 있던 지상 구조대가 즉각 연락을 받고 다시 헬기를 띄웠고 그녀가 남겨둔 그 테이프 방향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데요. 한참을 수색하던 헬기. 얼마 후 사막 한가운데에서 필사적으로 이 헬기를 향해서 두 팔을 흔들고 있는 앰버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조난 119시간 만에 앰버는 기적적으로 구조됩니다. 그녀가 남긴 SOS 신호와 또 메모가 큰 역할을 했고요. 구조대원 말에 따르면 이런 패닉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침착함을 잃지 않은 앰버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했는데요. 그런데 구조 직후 앰버는 극심한 탈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치료를 마친 후에 그녀는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병원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나는 오직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극한 체험을 겪은 직후 앰버의 행보. 그녀는 구조되고 건강 회복했잖아요. 즉각 그랜드 캐니언 관광을 재개했다는 점이었죠.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앰버의 조난 스토리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도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빠뜨리게 한 원인, 바로 구글맵이 문제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글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도 앱이에요. 모두가 정보를 신뢰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의 구조대에 따르면 앰버가 향했던 그 길은 이미 35년 전에 폐쇄된 길이었습니다. 구글맵이 과거에 사라진 길을 여전히 지도에 기록하고 마침 그날 그쪽 방향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앰버의 스토리가 막 이제 해외 토픽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나도 거기에서 똑같이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구글맵의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이걸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인부들이 해당 주소를 부여받아서 구글맵에 찍고 도착해서는 그 집에 이제 철거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구글맵이 엉뚱한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인부들이 도착을 해서 집을 철거를 했죠? 근데 거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집주인은 하루아침에 황당한 상황에 처했고요. 알고 보니까 구글맵이 그냥 호수가 똑같은 다른 집을 오류로 알려줬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구글 측은 해당 지역의 주소 오류를 급히 수정했고요. 자, 이번 앰버의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구글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그게 좀 황당합니다. 자, 구글에서는 여러분, 구글맵은요, 길을 찾는 보조장치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이미 맵에 그냥 맵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좀 익숙해진 삶 아닌가요? 오늘 앰버의 조난 스토리가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결국 그 문제의 64번 국도 너머에 폐쇄된 도로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낯선 외국 땅에서 구글맵에 의존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모두가 신이 많은 앱이죠. 근데 이게 결국 누군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건 꽤나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여전히 구글맵 어딘가에는 삭제되지 않은 폐쇄된 길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모른 채 안내를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구글맵은 그저 보조장치로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